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 미국 기업과 정부 기관에 대한 이란의 사이버전 활동과 연관된 회사 두 곳과 개인 네 명을 제재 조치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해외 자산 통제국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산하 사이버 전자사령부를 위한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연루된 이들 회사와 개인들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권한 없이 기밀 자료에 접근하는 스피어 피싱, 악성 코드 등을 심어 공격 대상 전산망에 원격 비밀 통로를 만드는 멀웨어, 공격을 포함한 사이버 작전으로 12곳이 넘는 미국 기업과 정부기관을 표적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란의 악의적 사이버 행위자들은 우리의 중요 사회기반 시설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조직적이고 다각적인 임무로 미 기업들과 정부 기관들을 계속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범정부 차원의 접근 방식을 계속 활용해 이 같은 사이버 행위 조직망의 활동을 폭로하고 와해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앞서 지난 18일 이란의 드론 생산 등에 연관된 개인과 기관을 제재한 데 뒤이은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국들은 이란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자국 영사관 폭격에 대응해 이스라엘의 드론과 각종 미사일 300여 발을 발사한 데 대해 대이란 제재 강화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내 에너지 산업시설에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러시아 관리들이 오늘 밝혔습니다. 바실리 아누킨 스몰렌스크 주지사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우리 지역이 다시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지역 내 에너지 기반 시설이 피격당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로부터 서쪽으로 360km가량 떨어진 우크라이나 인접도시 스몰렌스크는 지난 20일에도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러시아 남서부 리페츠크 지역의 이고르 아르타모노프 주지사도 드론이 산업단지에 떨어졌다며 해당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고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어제 그랜트 셰프스 영국 국방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발표한 5억 파운드 규모의 군사 지원을 비롯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는 24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인도주의 업무를 담당해온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와의 협력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와 개발부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의 개혁을 지지하며 호주, 캐나다, 스웨덴, 일본 등이 했던 것처럼 가자지구 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와의 협력을 곧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감사 기능의 강화와 지원 계획에 대한 외부 감독의 개선을 포함한 권고 사항들을 신속히 실행해 옮길 것을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에 촉구했습니다. 앞서 카트린 콜론나 전 프랑스 외무장관이 이끄는 독립적인 조사기구는 22일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의 중립성에 대한 조사 이후 이 같은 권고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직원 중 약 450명이 테러 조직 구성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구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직원 일부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연루됐다는 이스라엘 측 주장과 관련해 안토니우스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조사를 지시한 데 따라 구성됐습니다. 한편 호주와 캐나다, 핀란드, 아이슬란드, 일본, 스웨덴 등은 최근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에 대한 지원을 재개했으며 미국과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는 여전히 지원을 중단한 상태라고 영국 BBC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산후회 일정에 방문을 위해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상하이에서 경제계 지도자들과 만나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보호 등을 놓고 갈등을 거듭해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베이징으로 이동해 26일 왕이 중국 외교부 장과 회담할 예정이며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면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미 CNN 방송은 블링컨 장관이 중국 지도자들에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무기 생산을 늘리고 있는 데 대한 중국의 지원에 대해 강력히 경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핵 반격 훈련 주장에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진지한 외교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영내 안보를 위해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올 들어 이루어진 미한연합훈련 모두를 비난하며 핵 무력을 계속 비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의 연례인권보고서는 중국이 탈북민들을 계속 강제로 북송하고 있으며 탈북민 조력자들도 처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가끔 구름 많다.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3도에서 12도, 최고는 15도에서 2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미터,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핵 반격 훈련 주장에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진지한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군사 대표단의 북한 방문과 관련해서는 북한 러시아 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북한이 핵 반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힌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핵무기 사용을 둘러싼 위협이 위험하고 심한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계속 국제평화와 안보,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우리는 북한이 조속히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조치에 복귀하고 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하에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 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핵 방화쇠라 부르는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 체계 내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운용하는 훈련을 22일 처음 진행했다며 적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라고 23일 보도했습니다. 훈련은 국가 최대 핵 위기 사태 경보인 화산 경보 체계 발령 시 부대들의 핵 반격 태세 이행 절차 숙달을 위한 실동 훈련과 핵 반격 지휘 체계 가동 연습, 핵 모의 전투부 탑재 초대형 방사포탄 사격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고 북한은 주장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이른바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22일 러시아 군사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했다고 한국 언론이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데 대해 국무부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는 즉답을 하지 않은 채 불법 무기 이전을 포함한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글로벌 비확산 체제 수호,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 전쟁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크게 우려해야 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우리의 제재와 수출 통제로 인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전 세계에서 군사 장비를 찾아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북한이 핵 반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힌 데 대해 동맹인 한국, 일본과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하와이에서 진행 중인 새 미한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조은정 기자입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북한이 핵 반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 일본과 함께 영내 위협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 반격 훈련에 대한 논평 요청을 받고 우리는 북한의 주장을 포함해 영내 안보와 안정 문제와 관련해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ll, as you know, we continue to consult closely with our alli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when it comes to regional security and stability
이어,
issues.
우리는 영내 잠재적 갈등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서로 지원하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하에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 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핵 방화쇠라 부르는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 체계 내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운용하는 훈련을 20일 처음 진행했다며 적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라고 23일 보도했습니다. 훈련은 국가 최대 핵 위기 사태 경보인 화산 경보 체계 발령 시 부대들의 핵 반격 태세 이행 절차 숙달을 위한 실동 훈련과 핵 반격 지휘 체계 가동 연습, 핵 모의 전투부 탑재 초대형 방사포탄 사격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고 북한은 주장했습니다. 한편 라이더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이 현재 하와이에서 진행 중인 새 미한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는 밝힐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have any updates on that. Now, certainly we'll need to let that meeting take its course. But as we have more to provide.
라이더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공개할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회의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할 새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을 23일부터 25일까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 협상 대표로는 국무부 정치군사국의 린다 스펙트 안보협상 협정 선임 보좌관이 한국 측 협상 대표로는 이태우 전 시드니 총영사가 참석했습니다. 양국이 지난달 초 협상 대표를 각각 임명한 이래 열리는 첫 회의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올 들어 이루어진 미한 연합훈련 모두를 비난하며 핵 무력을 계속 비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의 핵공격 훈련을 정당화하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를 통해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미한의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이에 맞서 압도적인 최강의 군사력을 비축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24일 담화를 통해 미국은 언제나와 같이 어김없이 우리의 자위권에 해당하는 활동을 두고는 유엔 안보리 이사회 결의 위반, 지역과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틀에 박힌 억지 주장을 펴며 적반하장식으로 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올해 들어와 지금까지 미국이 하수인들과 함께 벌인 군사연습은 80여 차례, 한국이 단독으로 감행한 훈련이 60여 차례나 된다며 올 첫 연합훈련인 미한 전투사격훈련과 프리덤실드 등 주요 훈련들과 미 전략자산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시어도어 루즈벨트호, 전략폭격기 B-52H 등을 열거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그러면서 지역정세 악화의 주범들이 과연 누구인가를 똑똑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미한 이를 비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아울러 미국은 한국에게 무모한 용감성을 길러주지 말아야 한다며 한국이 미국을 믿고 북한의 무력 대응을 시도할 경우 즉시 괴멸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은 김 부부장이 올해 이루어진 미한 연합훈련을 통틀어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대응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금년도에 지금 중반기, 하반기가 있는데 자신들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맞대응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일종의 협박하는 거죠. 암시적으로 협박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박석좌 연구위원은 김 부부장의 담화엔 미한이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에 맞서 북핵 대응 차원의 연합훈련을 올해부터 본격화하기로 한 데 대한 경계심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은 지난해 12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핵협의그룹 2차 회의를 열어 올해 8월 하반기 미한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 때 핵작전 시나리오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김 부부장의 담화엔 촘촘하게 진행되어 온 각종 미한 연합훈련들이 북침 연습이라는 인식 속에서 군사적 대응에만 집중하겠다는 강대강 태도가 분명하게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외교가 사라진 한반도 상황에서 북한은 핵 보유를 과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핵 사용을 위협하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안보 딜레마가 심화가 되고 있고 북한은 나름대로 이 안보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식으로서 핵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갖춰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라는 인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북한은 김 부부장 담화 외에 외무성 보도국 대외 보도실장 명의의 담화도 같은 날 발표했습니다. 담화는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이 지난 20일 실시된 북한의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 훈련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영내와 국제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보도실장은 핵반격 가상 종합 전술 훈련은 조선반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일방적으로 고조시키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분명한 경고 신호이고 전쟁 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자위권 행사라고 강변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냉전식 사고방식의 포로가 돼 배타적인 군사 블록을 형성하고 진영 대결을 추구하면서 다른 나라의 전략적 안전을 해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한의 무력 시위 행위가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 교수는 지난 연말 이후 비난의 초점을 한국에 두고 미국에 대해선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던 북한이 이번엔 미국을 향해 한반도 일대에서의 군사훈련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담화들을 내놓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고 명예 교수는 다만 북한이 압도적 군사력을 운운하면서도 미국을 직접 자극할 만한 전략 도발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미국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읽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담화도 상당히 절제된 표현이고, 현재 있는 상황을 그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당장의 어떤 위기를 조성할 만한 행동을 보이겠다는 내용은 거기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고요.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빈곤 국가인 북한으로선 올 들어 수십 차례 미한 연합훈련이 대응하기 버거울 수밖에 없다며 김 부부장의 담화는 이런 여건 속에서 11월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안정적 관리에 신경 쓰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북한 역시 부담을 갖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전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수도 있다. 미국이 선을 넘지 않으면 본인들도 선을 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일 수 있거든요.
한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호필 새 합동참모본부 차장의 진급 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북한이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의 협력국 확대 계획이 올해 안에 진전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미 국무부 군축 차관이 밝혔습니다. 기술과 안보 역량 등을 고려해 참여국을 선정할 예정인데 한국의 참여 여부가 주목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이 23일 오커스의 첨단 군사기술 공동개발협력 확대 계획과 관련해 반드시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안에 몇 가지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some criteria that we're looking at and we will be engaging countries, but we don't have a time frame which we're going to do
젠킨스 차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필러2 확대와 관련한 질문에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몇 가지 기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 오커스 동맹국들은 필러2 프로젝트에 추가 파트너를 참여시키기 위한 원칙과 모델을 개발했다면서 올해 우리는 필러2에서 수행하는 작업에 기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잠재적 파트너들과의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Partners have developed principles and models for additional partner engagement in Pillar 2 projects. And we will undertake consultations this year
그러면서
with
우리는 기술
potential
혁신과 자금 조달, 산업 역량, 민감한 데이터와 정보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커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점점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호주가 결성한 안보 협의체입니다. 오커스는 현재 호주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필러원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며 양자 컴퓨팅과 해저 기술, 극초음속 미사일, 인공지능 AI, 사이버 보안 등 8개 첨단 분야 군사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필러2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추가 파트너 참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 호주 국방장관들은 지난 8일 3자 회의 뒤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의 힘과 오커스 참가국들과의 긴밀한 상호 방위 협력 관계를 인정해 필러2 첨단 역량 프로젝트에서 일본과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앞서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고위 당국자는 지난 9일 한국연합뉴스에 오커스는 일본에 더해 필러2의 독특한 강점을 가져올 수 있는 한국과 캐나다, 뉴질랜드를 비롯한 다양한 추가 파트너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다만 이날 브리핑에서 협력국 추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So we announced that Japan will be the first to be consulted. We recognize Japan's strength in the close bilateral defense partnerships.
젠킨스 차관은 우리는 일본이 첫 번째 협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일본의 강점과 오커스 국가 및 파트너와의 긴밀한 양자 국방 파트너십, 일본과의 지속적인 협력 및 필러2 첨단 역량 프로젝트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추가 파트너십에 대해 협의 중인 다른 국가들에 대한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 매우 신중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안보 측면에서 첨단 기술 협력이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는 판단에 따라 오커스 필러2에 참여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앞서 지난 10일 한국을 추가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다는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의 입장에 대해 정부는 오커스와의 협력에 열려 있으며 구체적 사항은 앞으로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오커스 참여국 확대 논의가 진행되는 데 우려를 나타내며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진영 대결 조장을 지지하지 않고 핵 확산 리스트 확대로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관련 국가는 국제적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해 역내와 세계 평화 및 안정을 훼손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무부가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탈북민 보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탈북민들을 계속 강제로 북송하고 있으며 탈북민 조력자들도 처벌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20일 발표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 중국 부분에서 탈북민과 자녀, 조력자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법은 난민이나 망명지비 부여를 규정하지 않았고 정부의 난민 보호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망명 희망자나 난민은 교육이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언제든 추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유엔 난민기구 유엔의 지시하는 중국 당국이 국경 지역에 대한 자신들의 접근을 계속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당국은 때때로 탈북 난민과 망명 희망자를 돕거나 불법 월경을 지원한 중국 시민들도 구금하고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제 송환 문제에 대해 설명하며 탈북민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먼저 중국 정부는 계속 북한 사람들을 난민이나 망명 희망자가 아닌 불법 경제 이주민으로 간주하고 이들 중 많은 사람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송된 탈북민들은 고문과 강제 낙태, 강제 노동, 성폭력을 포함한 젠더 기반의 폭력 또는 죽음 등 가혹한 처벌에 직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시행된 국경 봉쇄로 중국에 입국한 탈북민 수가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500명 이상의 북한 주민이 중국에 구금돼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과거 보고서 내용도 언급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올해 보고서 북한 부분에서 유엔 특별보고관은 중국에 구금돼 북송을 기다리는 북한 주민이 2,000명에 달할 것으로 2022년에 추산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부분 보고서는 또 국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인신매매를 통해 중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낳은 3만 명에 달하는 자녀들이 어머니가 서류 미비자란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실상 무국적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은 적어도 부모 중 한 명이 중국인인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중국의 법조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의료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거부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인 아버지가 아내의 불법 신분이 노출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자녀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55차 유엔인권이사회와 부대 행사에서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주자란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또 고문 방지 협약 이행 의무와 관련해서도 현재 북한에서 고문이나 소위 대규모 인권 침해가 이뤄진다는 증거가 없다며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의 적용을 위한 구속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습니다.
Persons from DPRK who come to China illegally for economic reasons are illegal migrants, not refugees.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그러나 이달 초 민간 토론회에서 중국의 이 같은 주장을 비판하며 중국 정부는 탈북민이 강제 북송됐을 때 겪는 고문과 학대 유형을 매우 상세히 기록한 400페이지 분량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Y 보고서를 다시 봐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유엔 난민기구가 북중 접경 지역까지 접근해 해당 개인, 즉 탈북민이 실제로 망명희망자인지 난민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허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to that end, I think one of the easiest ways to deal with this is for the PRC government to allow UNHCR access.
한편 국무부는 러시아 부문 보고서에서 탈북민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국내 난민이나 망명 희망자에 대한 협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UNHCR은 자신들이 망명, 난민, 무국적자 문제에 대해 러시아 정부와 업무 관계를 맺고 있지만 잦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접근은 드물고 산발적이며 자유롭지 않았다고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단체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러시아 정부의 난민 및 임시 망명 지위 부여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최대 난민 지원 단체 가운데 하나인 시민지원위원회 스베틀라나 간누시키나 대표는 지난해 말 VOA에 러시아 당국이 공개 수배를 통해 일부 탈북민을 추적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불행히도 러시아가 북한 방향으로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이란에 대표단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대외경제상 윤정호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성 대표단이 이란을 방문하기 위해 23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북한 고위급 인사가 이란을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북한과 이란은 반미 진영의 전통적 우방으로 탄도미사일과 핵기술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러시아를 적극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대표단 파견을 통해 이란과의 경제협력뿐 아니라 친러를 축으로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과거 사례를 거론하며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분야 협력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23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런 협력이 핵이나 드론 등 다른 분야로 이어지고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에 관여함으로써 북한의 국제적 위협이 더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밖에 최근 러시아가 대북 제재 패널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북한이 제공한 지원의 대가라고 해석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볼튼 전 보좌관을 인터뷰했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과 북한 사이의 오랜 군사협력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고 한국 정부는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한 탄도미사일에 북한 기술이 사용됐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란 미사일에 북한의 기술이 들어갔다고 보십니까?
I think it's quite possible that they do. You know,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Iran on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탄도미사일과 핵무기에 관한 북한과 이란의 협력은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사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은 냉전시대 소련의 스커드 미사일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자체 미사일 프로그램의 일부 요소들을 이란에 제공하고 있었고 소련도 이란에 이를 제공했습니다. 그 협력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자신 있게 말할 순 없지만 탄도미사일 쪽 협력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협력이 핵이나 드론, 사이버전 등 여러 다른 분야에서도 과연 이어지고 있느냐가 관건이죠.
이란 과학자들이 북한의 핵실험을 직접 참관했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고 북한 과학자들이 과거 이란을 방문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과 이란이 핵과 관련해 협력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On the nuclear side goes back a long way as well. And
중동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만 2007년 9월 당시 이스라엘이 폭격한 이란이 짓고 있던 시리아 원자로는 북한의 영변 원자로를 그대로 복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리아 핵시설 건설 현장에는 북한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잘 알려져 있고 논쟁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다른 협력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협력이 더 있었을 것이라고 믿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란은 최소한 아직까지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부유한 산유국이며 북한은 절망적으로 가난한 나라로 에너지가 부족하지만 핵무기가 있습니다. 이런 두 나라 사이에서 성사되는 거래를 파악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일까요?
북한과 이란의 연결고리는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하마스와 헤즈볼라로 이어지는데요. 앞서 VOA는 하마스가 실제로 북한 무기를 사용해왔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 속에서 북한의 무기 확산이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는 건 아닙니까?
북한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외교 정책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지난 한 해를 보면 탈냉전 시대는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만든 새로운 축입니다. 여기에는 북한이나 이란, 시리아, 벨라루스,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같은 나라들이 함께하죠. 냉전 시대의 중소동맹과는 매우 다릅니다. 이번에는 중국이 우위에 있고 러시아가 열위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러시아를 돕고 또 중동에서의 일에 관여하면서 더 강해졌습니다. 지금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은 러시아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일어났던 일이지만 북한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북한은 30년 이상 중국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더 대등한 위치로 올라섰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이 새로운 한 축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이 세계 안보 환경에 어떤 도전적인 상황을 야기한다고 보십니까?
The 전 세계의 지정학적 현실이 변했습니다.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의 분쟁은 고립된 사안이 아닙니다. 타이완과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위협과 점점 더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 점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이 새로운 축을 주시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한국의 주요 위협이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오는 것을 봐왔습니다. 요즘 중국이 얼마나 위협적 존재인지는 한국의 정치적 영역 전반에서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하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해가고 있습니까?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넘어 그 이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일성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중간에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한국의 침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중국의 마오쩌둥과 소련의 스탈린 사이에서 저울질했죠. 두 공산주의 거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김일성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김정은이 그 자리를 되찾는 데 성공한 듯합니다. 김정은은 러시아의 포와 탄약, 그리고 아마 그 외의 것들도 팔고 있겠죠. 그리고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부분적으로 북한이 제공한 지원에 대한 대가로 해석되는데요. 이는 한반도의 전반적인 상황이 이전보다 더 위험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쪽 세계에서 김정은의 상대적 힘이 이전보다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한국은 이 사안을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투발 가능한 핵무기 개발 성공에 가까워질수록 한국과 일본, 미국에 대한 위협이 점점 더 심각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한국도 스스로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한국 내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과의 동맹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오히려 남북한 모두 핵무기가 있다면 균형 잡힌 공존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이란 견해도 있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국 사람들이 왜 한국이 자체적인 핵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나쁜 대북 정책을 허용한 데 따른 것이죠. 한국인들은 한국이나 일본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의지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의지가 확고하고 핵우산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한국 정부를 더 안심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핵무기 개발 필요성도 사라지게 되고 일본도 핵무기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지죠. 동북아는 지리적으로 넓은 지역이지만 국가는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핵무기가 늘어날수록 그 위험성은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정부가 미국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더 긴밀한 미한 동맹, 미일 동맹이 필요합니다.
최근 한국은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고 야당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현재 한국의 윤석열 정부와 야당은 대북 정책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 대외 정책에 있어서도 상당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가 미한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View the results as bad as some people did. I mean, President Yoon's party did not have a majority in.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다른 사람들만큼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당이 선거 전에도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여당이 더 작아졌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지 않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 한국의 정치 제도에서 국가 안보에 대한 정책을 정할 수 있는 건 대통령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변화가 없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것은 한국 내부의 문제입니다. 저는 한국 대중 사이에서 북한 그리고 중국 위협에 대해 더 많은 토론과 고민이 있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요즘 한국에서는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사실상 한국에도 위협이 된다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점점 커지는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국 내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으로부터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및 핵무기 협력,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 등과 관련한 견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교 기자였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 총선에서 정부 여당이 참패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점증하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 속에서 미한일 3국 협력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데에는 여야의 인식이 다를 수 없기 때문이란 진단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노선을 변경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최근 야당의 대승으로 끝난 한국의 총선 결과가 외교안보 정책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정부 여당은 최근 선거에서 심각한 좌절을 겪었다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당도 압도적 다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결과 정치적 교착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윤 대통령은 미국과 더욱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긴밀히 연계하며 나토와도 긴밀한 제휴를 추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핵에 대해 확고히 반대하고 일본과의 화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도 보다 균형 잡힌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이번 선거 결과에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설정한 전반적인 노선을 바꿀 능력이 거의 없다면서 외교 정책에 관한 윤 대통령의 의지는 매우 원칙적이고 확고하기 때문에 야당에 굴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의 긴밀한 파트너십, 북중러 삼각축의 부상, 유엔에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지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약화를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지속적인 시도, 한국을 위협하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 등은 윤석열 정부가 채택한 확고하고 원칙적인 입장의 지혜와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10일 치러진 한국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부 여당은 전체 300석 의석 가운데 108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고 더불어민주당과 유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을 얻으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동안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대중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미국과 일본 등 서방에 치우친 외교를 펼쳤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이 중국과 균형 외교를 추구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조약 동맹인데 북한은 한국의 멸망과 북한 체제 하에서의 폭력적인 통일을 추구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고의로 위반하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은 북한이 정권을 유지하고 핵과 탄도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원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중국은 더 이상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하지 않으며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이 유엔 제재를 준수하도록 압박하려는 노력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야당은 윤 대통령의 정책과 개혁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 대담하게 나서겠지만 윤 대통령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밀접하게 연결된 외교안보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해선 윤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여서야 대 정국과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외교정책 변화를 실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전통적인 정치인이 아니라며 여론조사 결과나 자신의 인기와 상관없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독재정권보다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이 한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Yoon, I think as a non-traditional politician, has done what he thought was in the country's best interest, regardless of what public opinion polls.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야당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포용 정책,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저항, 미국 정책으로부터의 독립성 강화 등을 내세우며 윤 대통령이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런 정책은 2018에서 2019년 미국과 한국의 대북 외교 실패 이후 북한의 모든 대화 거부, 북한 정권의 위협과 도발 증가로 인해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미얀일 3국은 물론 다른 인도 태평양 민주주의 국가들이 중국과 북한의 공통된 위협에 직면해 있는 만큼 한국의 안보를 미국 동맹과 연계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한국 최대 다수당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대중 정책을 비판하면서 한국이 중국과 타이완 문제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처럼 북한과 중국의 위협과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점에서 진보 야당의 포용 정책을 반영한 것이라며 타이완이 중국의 공격을 받으면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reflective of the appeasing policies of the progressive opposition in that it wants to accommodate North Korean and Chinese.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22일 VOA의 관련 질의에 민주주의 국가는 그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선출하고 미국은 그 결과를 존중한다며 한국은 조약 동맹국이며 이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윤 대통령이 자녀 임기 동안 현재의 외교안보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총선 참패로 외교안보 정책을 포함한 정부 여당의 정책에 대한 조정 압박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23일 BOA 관련 질의에 22대 총선에서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이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반대하고 있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과 일부 주요 정책을 의미 있게 조정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야당은 윤 대통령의 의제를 저지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석수와 입법수단을 갖고 있으며 이는 국내 정치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일본, 중국, 북한 그리고 경제안보 정책 등 윤석열 정부와 정책적 차이가 가장 첨예한 주요 대외 현안에 대한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또는 강제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야권이 이를 시도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들은 또 오늘날 윤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비판은 그가 중국과의 주요 경제 및 안보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치중했다는 것이라며 비판자들은 지금도 중국과의 보다 미묘하고 유연한 외교가 필요한 때라고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모든 현안에서 한국과 미국의 이익과 정책이 항상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오늘날 워싱턴의 정치 환경에서 이는 일부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 태평양 안보석좌는 나의 최우선 관심사는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3년간 글로벌 중추 국가이자 신뢰받는 동맹으로서 한국의 위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은 많은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이 초당적으로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국장은 정당과 이념, 행정부를 초월해 미한 동맹은 활성화했고 중국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광범위한 범위로까지 확대됐다면서 이는 한국이 미국의 파트너이자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적극적인 리더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일러 전 국장은 과거 2018에서 2019년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한연합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축소했지만 북한은 2019년부터 단거리, 중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계속해서 발사하는 등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2018, 2019년과 지금은 안보 상황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외교 안보 정책에서 여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일러 전 국장은 심지어 한국의 자체 핵 보유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며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지난 만큼 향후 윤 대통령의 후임이 누가 되든 또 최근 선거의 영향이나 국회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한국의 국가안보 이익과 한국 방어에 있어서 미한 동맹의 중요성은 여전히 변치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Look at what's transpired in terms of the growth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2019, 2020, 2021, 2022, and 2023.
이어 누가 국회 다수당이 되든 심지어 차기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미국과 한국은 북한 억제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진보나 보수나 북한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덜한다고 말했습니다.
I'm certain that, you know, regardless of who, you know, is in charge in the National Assembly or even who wins the next ROK presidential election.
이어 앞으로도 계속 정치적 공방이 있겠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된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국가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원한다면서 북한을 억제하고 미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들에 있어서는 이번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There'll be a continued political battle, but I think in the key national security area, I think everybody, again, ruling party, opposition party, left or right, all want what's best for the country.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총선 결과가 미한 동맹에 미칠 영향과 관련한 BOA 질의에 미한 동맹은 인도 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이라며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과의 글로벌 파트너십과 일본과의 3국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역내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증진하는 공동의 이익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23일 BOE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한국 정부는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책무가 있으며 이를 완수하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연합훈련, 핵협의그룹, NCG 협의 등을 지속하면서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 및 확장 억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는 한국민주당에도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예정인지 묻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독일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추가 발사를 자제하고 협상에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하며 한반도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은 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22일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오늘 여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불법 시험을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 발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조건들에 대한 더욱 심각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영내 전반 모두의 안보에 대한 노골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올해도 국제법에 반하는 일련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함으로써 영내와 국제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의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고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며 미국과 한국이 제의하는 대화 제안을 수용하는 한편 불법 핵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진지한 협상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빌라 마스랄리 유럽연합 대변인은 23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성명에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어제의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또다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북한이 영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도발적이고 불법적인 행동들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주요 당사국들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이루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오후 3시 1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지난 2일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20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으로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1718호 5항을 통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후 안보리는 추가 대북결의 1874호, 2087호 등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떤 추가 발사도 금지한다며 문구를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2도, 최고는 15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 내지 2m, 서해 앞바다는 0.5 내지 1.5m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 모두 맑겠습니다. 평양 최저 9도, 최고 24도, 안주 최저 8도, 최고 20도, 남포 최저 9도, 최고 24도, 신의주 최저 9도, 최고는 18도, 중강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7도, 최고 25도, 강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8도, 최고는 26도입니다. 황해 남북도 경기도 지역 맑겠습니다. 해주 최저 9도, 최고 16도, 용현 최저 8도, 최고 21도, 개성 최저 10도, 최고 20도, 사리원 최저 9도, 최고 23도입니다. 다음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입니다. 함흥은 맑겠습니다. 최저 8도, 최고는 27도입니다. 신포도 맑고 최저 8도, 최고 24도. 장지는 오전에 구름 많다,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3도, 최고 21도. 해산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 24도. 원산은 맑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 26도. 장전 맑고 최저 12도, 최고 25도. 청진은 오전에 구름 많다,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7도, 최고는 18도. 선봉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7도, 최고는 15도가 되겠습니다. 삼지연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3도, 최고는 19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동해는 맑겠습니다. 먼 바다는 오전에는 구름이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는 오전에 1.5 내지 3m로 약간 높게 일다 오후에는 1 내지 2m로 약간 낮아지겠습니다. 서해는 전 해상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 먼 바다 역시 0.5 내지 1.5m로 잔잔한 편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브이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독일 정부는 24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인도주의 업무를 담당해온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와의 협력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와 경제협력개발부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의 개혁을 지지하며 호주, 캐나다, 스웨덴, 일본 등이 했던 것처럼 가자지구 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와의 협력을 곧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감사 기능의 강화와 지원 계획에 대한 외부 감독의 개선을 포함한 권고사항들을 신속히 실행에 옮길 것을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에 촉구했습니다. 앞서 카트린 콜론나 전 프랑스 외무장관이 이끄는 독립적인 조사기구는 22일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의 중립성에 대한 조사 이후 이 같은 권고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직원 중 약 450명이 테러 조직 구성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구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직원 일부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연루됐다는 이스라엘 측 주장과 관련해 안토니우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조사를 지시한 데 따라 구성됐습니다. 한편 호주와 캐나다, 핀란드, 아이슬란드, 일본, 스웨덴 등은 최근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에 대한 지원을 재개했으며 미국,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는 여전히 지원을 중단한 상태라고 영국 BBC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사흘 일정의 방문을 위해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상하이에서 경제계 지도자들과 만나 현안들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보호 등을 놓고 갈등을 계속해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베이징으로 이동해 26일 왕이 중국 외교부 장과 회담할 예정이며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면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미 CNN 방송은 블링컨 장관이 중국 지도자들에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무기 생산을 늘리고 있는 데 대한 중국의 지원에 대해 강력히 경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중은 미국과 중국이 신종 합성 마약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중국의 화학물질 공급 업체와 관련해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타이완이 여전히 중요한 긴장 요소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상원이 어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타이완에 대한 95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은 이날 앞서 지난 20일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을 찬성 79표 대 반대 18표로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곧바로 발효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밤 상원의 초당파 다수는 중대한 변곡점에 다다른 역사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하원의 결정에 합류했다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을 지지해준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와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 그리고 상원 양당 의원들에게 감사한다면서 이 중요한 법안은 우리가 하마스와 같은 테러리스트들과 푸틴 같은 폭군들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고 있는 친구들을 지지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세계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로부터의 끊임없는 폭격에 직면한 우크라이나, 이란의 전례 없는 공격에 직면한 이스라엘, 가자지구, 수단, IT 등 국제 분쟁과 자연재해로 영향을 받은 난민들, 그리고 인도태평양 안보와 안정을 추구하는 파트너들의 요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결연히 옹호할 것이며 폭정과 억압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어제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과 가자지구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헤르조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저지른 잔혹한 테러를 고려할 때 유대인 박해의 역사를 회상하게 만드는 이번 유월절은 특히 고통스러우며 공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제적 노력들을 포함한 미 행정부의 변함없는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 거듭 깊이 우려하면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생명을 구하는 인도적 지원의 흐름을 늘리고 안전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들을 석방하고 추가 인도 지원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합의의 일환으로 가자지구 내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휴전을 위해 노력 중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국방부는 미국과 민간인 보호 조치에 대해 논의한 끝에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서 거처를 옮기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해 개당 10명에서 12명을 수용할 수 있는 텐트 4만 개를 구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라파에 하마스의 마지막 주요 거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상전 감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